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문제적 존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사랑을 늘어놓는 것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짜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은 십자가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적 제물이 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오실 때 주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들어올 때 20분, 나갈 때 20, 30분씩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더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주차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주차할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댑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지나가면 화가 납니다. 하나씩 끼어드는데 왜 두 번 끼어드는 거야? 교회가 이래서 돼? 그래서 은혜는 다 주차장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가장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오면서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차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여기까지 기다려서 왔는데 주차위원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막 다시는 오나 봐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육체적 사랑은 닳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 머물고 맙니다.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에 이르는 영적인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면서 그들의 만남이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임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부부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자녀와 부모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셀과 소그룹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반갑고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깊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벳이 외치는 기쁨의 인사를 들은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감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우리 한국팀이 계속 지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나? 9회 말 투아웃 벌써 다 죽고 마지막 타자가 있는데 주자들이 1루와 3루 있습니다. 이제 2점만 더 나면 우리가 이기는데 지고 있어요. 근데 또 9회 말 투아웃만 또 되면 또 재미없잖아요.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꽉 찼어요. 그 마지막 공이 딱 들어오는데 타자가 땅 하고 치는 순간 공이 꽉 날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합니다. 다 일어섭니다. 어떻게 됐어? 쫙 해서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역전, 홈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감탄하는 존재예요. 조성진, 임윤찬, 이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할 때 숨도 쉬지 못하고 청중들이 그 피아노 연주에 몰입되어 있다가 연주가 딱 끝나는 순간 임윤찬 끝나면 어떡해요? 숨을 죽이고 있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열화와 같이 박수를 보낸다. 천상의 연주다. 어떻게 저렇게 저 곡을 해석해서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연주할 수 있냐?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깐느 영화제는 영화 상영이 끝나면 관객들의 긴 스탠딩 박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감독들, 영화 배우들도 깐느에 가서 할 때 5분 박수를 받았다. 기립해서 7분, 최근에 가장 긴 거 12분까지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막 신문에 날 정도죠. 여러분, 깐느 영화제에 최장 박수 기록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또 이런 거를 시간을 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22분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22분 동안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영화 배우들과 그 영화가 나에게 준 감동에 대해서 계속 격려와 응원과 찬사를 몇 분 동안요? 22분 동안. 제 설교가 끝나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22분 동안 박수를 합시다. 중간에 쓰러져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그 작품에도 그 감독에게도 영화 배우에게도 감탄하면서 박수를 22분 동안 쏟아부어주는 존재. 스포츠든 예술이든 사람은 감동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바로 군대의 병거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다시 닫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되는 그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는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감격합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스라의 병거 부대를 물리친 후에 사사 드보라는 일어나서 승리의 찬가를 바락과 함께 부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격정적인 승리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봅니다. 여호사밧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프리카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너무나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그 예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분들이 그냥 예배가 시작되면 다 자동 기립이에요. 그래서 막 찬양을 추는데 그분들의 그 특유의 리듬감 있잖아요. 찬양이 뭐 너무 비트감이 좋아요. 그럼 뭐 또 찬양 인도자가 또 막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막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쪽을 향해서 막 축복을, 서쪽을 향해 축복합시다. 남쪽을 향해, 막 북쪽을 향해, 동서남북을 막 다 축복하면서 나중에는 우리는 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직돼서 이렇게 춤을 춰도 경직돼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예배자들이 와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미국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흑인 예배였는데 여러분 뭐 그 찬양대 아시잖아요. I follow him. 뭐 찬양대가 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저는 뭐 설교 시간 아닌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목사님 이야기 하니까 Amen, That's right, 막 전부 다 막 반응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막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정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익숙지 않죠. 막 누군가가 여기서 막 아멘! 막 이러고 이러면 오늘 잘못 앉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예배는 어떠할까? 제가 생각하는 머리에 그리는 예배는 정말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는 웅장하고 거룩한 그런 예배도 있을 겁니다. 압도되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냥 감격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천사들의 그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부른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을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뛰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또 때로는 환호성을 하나님 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꽃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겠죠.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 엘리사벳의 그 문안 인사를 들으면서 마리아도 성령에 감동돼서 기쁨이 팍 터져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태어나서 자라는 전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의 변방 조그마한 동네의 평범한 소녀로 자라왔던 자신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시대에 인생이라고 여겨지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잉태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당신에게서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마리아는 감격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관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조차 대대에 걸쳐 임하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찬양은 최고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눈부신 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더 크게 느끼듯이 이 마리아의 기쁨과 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 앞에서 대비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인간은 문제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겐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립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우리는 당뇨로 고관절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치유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죠. 질병과 노화만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매도합니다. 험담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조급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자면 오늘 설교 시간이 다 부족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부 제 이야기네요. 인간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사는 문제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치를 하면 정치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경제를 하면 경제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사회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인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문제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왕을 속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네가 에서가 맞냐? 확인하는 아버지 앞에서 에서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미워도 자기의 혈육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런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문제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서 문제적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후에는 인간들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역시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사도를 공격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심하게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선교팀은 결국 분열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왜곡시킵니다.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구원, 자기 집단이 가르치는 교리,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인을 맞아야 되고 계시를 통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다른 무슨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정하신 때까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나 아직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예비하신 때까지 두셨기에 지금은 빛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이며 진리와 거짓의 사이에서 진리를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수록 인간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초기에는 아주 다혈질적이고 열정은 있지만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겸손해지고 관대해집니다. 마가 요한을 포용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게 되죠.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변화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 여전히 괴팍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짜증이 가득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욕설이 쏟아져 나오며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문제들이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방부대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대남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저녁에 근무를 서는 그런 군대였어요. 여름 기나긴 장마가 가면 내무반에 있는 모든 침구와 이불, 베개는 다 눅눅해집니다. 여러분, 2주씩 가는 그 긴 장마가 계속 비가 오고 그쳤다가 또 비가 오고 이렇게 쭉 가면요, 나중에 누워 자는 이 베개와 이불이 눅눅해지고 심지어 어떤 그늘진 곳에 있는 친구는 곰팡이 냄새까지 납니다. 여러분, 이 장마가 지난 다음에 햇살이 쨍쨍하게 비치는 맑은 날이 오면 전 부대원들이 내무반에 있는 모든 이불, 베개 다 친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이불을 쫙 펼쳐둡니다. 오전, 오후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에서 오후에 올라가서 그 담요를 걷고 이불을 걷어서 탕탕 털어서 가지고 내려올 때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 막 꿈꿈하고 꿈꿈 아세요? 찜찜하고 뭐 그런 것이 바짝 말라가지고 뽀송뽀송뽀송 하면서 너무 상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잘 때는 다 누워있는데 습기가 하나도 없는 햇살에 완전히 멸균되고 살균된 그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너무 상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햇살이 좋아도 친구를 실내 그늘 아래 두면은 여전히 눅눅할 뿐이에요.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햇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햇살은 있어요. 그런데 옥상 위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오지 않고 죄의 그늘 아래 숨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계속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멸균되듯이 깨끗하게 말라서 상쾌해지듯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면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들도 다 소멸될 것입니다. 찬양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땅에 서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한 줄기 찬양이 우리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찬양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린 창문과도 같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51절과 5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이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은 비정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항상 모욕을 당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권세 있는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은 당당하고 늘 승리합니다. 현실에서 부자는 늘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며 가난한 자들은 늘 허접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허기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현실을 뒤집으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높이시고 힘 있는 계층을 끌어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주머니를 비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비정한 삶의 현실 속에 던져져서 힘겹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거죠.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이 사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모래시계를 뒤집듯 다 바뀌는 놀라운 분이라고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와 찬양의 감격은 비례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클수록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터져나오는 찬양의 감격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오늘 예배 때 부른 죄사함의 찬양이에요. 전 오늘 이 죄사함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이 찬양,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이것이 제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와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찬양을 알고 있었지만 이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반대로 행했던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써?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말씀 읽으라고 그랬잖아. 너 결국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또 나온 거야? 이렇게 하실까봐 주눅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똑같은 죄악에 머물러 있고 내 힘으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체념하고 무너질 수밖에,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그렇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많이 지쳐있구나, 네 마음은 원하지만 네가 그것을 할 의지, 힘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터져나오는 찬양 깨달음이 이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여러분, 찬양이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잘 모르고 찬양을 시작했다가 그 찬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오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상황에서 구원은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예수님, 절 이 삶의 절망에서 끌어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이 슬픔에서 끌어내 주세요. 손을 내밀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세요.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무얼 더 기대하란 말이냐?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떠나려는 그 사람에게 한 줄기 찬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몹시 낙심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찬양을 잘해서 자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밖에는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다 무너지고 세상은 정말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를 봐도 사람을 봐도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다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뒤처지는 건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혼란이 올 때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과 화답하는 내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나를 높은 곳으로 고향시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렸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에게 되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한 자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회복된 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화답은 찬양인 것이에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지키며 근거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힘 있는 자가 되려 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 마구간으로 오시면서 전혀 다른 역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세상에 굳어진 땅의 영적 균열을 일으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시대를 바꾸고 우리의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연결된 능력의 고압선입니다. 작은 자, 평범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가 일어나 부르는 찬양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며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일어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찬양을 되찾고 희망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이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래된 슬픔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 삶에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비천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소리 높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속에서 내 삶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